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8월 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지입니다.
와, 여러분 휴방 기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어요, 이현 기자는?
네, 전 뭐 이것저것 만들면서 잘 지냈습니다.
저희 똑같았죠, 어떻게 보면 또.
네, 사실은 이랬죠. 지금이 휴방 기간이에요, 녹음하고 있는 지금이. 그렇습니다. 이번 8월 첫째 주에 아마 휴가이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고 느긋하게 듣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월요일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중국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였나요? 연초였나? 제가 방송에서 살짝 소식 전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왜 지난해 10월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네.
공식 석상에서 이제 정부 비판하는 발언 했다가, 알리바바 자회사인 엔트그룹 상장 무산되고, 마윈도 한동안 종적을 감추고, 그런 일이 있었었죠. 네. 당국의 제재를 결국에 받기도 했고, 근데 그 후로 이제 엔트그룹이랑 마윈뿐만이 아니라 최근까지 뭐 디디추싱이라든지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 뭐 이런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 중국 당국의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걸까?
궁금했어요.
중국 공산당이 왜 그럴까?
왜
궁금해가지고
그럴까?
이 얘기를 누구한테 여쭤보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사실은 8월에 그 금리 이야기로 다시 만나기로
그분
약속드렸던
그분이요.
예, 이승호 기자님을 네. 모셔서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중앙일보 금융팀에 국제경제 담당하고 계신 이승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빨리 불러주셨네요. 네.
네. 이승호 기자님. 사실 중국 경제도 좀 네. 많이 취재하셨었잖아요.
아, 예. 뭐 지금 국제 경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국도 국제 부문에 속하니까 국제 경제를 담당하기도 하는데
네.
이전 부서가 조금 중국을 연구하고 취재하는 부서에 조금 제가 있어서 예, 관심 갖고 보기는 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저는 사실 제일 궁금했던 뉴스는 지난 6월 말이었죠. 6월 30일에 이제 디디추싱이라는 중국 기업이 상장이 됐었는데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어요. 근데 네. 상장 직후에 중국 정부가 이 디디추싱에 대해서 국가보안을 이유로 조사에 들어갔더라고요. 그 네. 아예 뭐 중국 안에서 앱스토어에서 이 디디추싱 앱이 다 지워졌다 이런 것도 예.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승호 기자님 기사를 찾아봤더니 찍히면 죽는다. 중국 측의 부처 동원 디디추싱 탈탈 턴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예. 무슨 예. 일인가요?
아, 예. 디디추싱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또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디디추싱 그냥 흔히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 중국판 우버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버라고 하면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차량 공유 업체라고 보통 많이 하고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택시 서비스 같은 건 하고 있으니까 저 앱을 통해서 저 택시 같은 이동 수단, 교통 수단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뭐 미국이나 해외처럼 똑같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압도적 1등, 그러니까 중국에서 압도적 1등을 하는 차량 공유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예. 베이징, 상하이 이런 도시에서는 일상적으로 쓰는 예. 앱이겠네요.
시장 점유율이 뭐 90%, 중국 내에서 90%라고 하니까요. 뭐 어원을 따지면 디디 추싱 하면 추싱이 한자로 보면 출행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어로 보면 이게 탈 것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동수단, 교통수단. 그 다음에 디디가 한자로 보면 물방울 적장가 그래요. 이게. 예, 그래서 디디라면 점점 이렇게 찍혀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어딜 가든 자기네들이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담은 거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중국 내 차량 공유 회사입니다.
근데 네. 왜 찍힌 걸까요? 왜 갑자기 이런데.
근데 앱스토어에서 앱을 아예 지우라고 명령을 한 거면 아예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다운받은 사람
맞습니다.
새로 앞으로 다운받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예. 조사 기간 동안에는 앞으로 다운받지 말라. 다운하게 만들지 마라. 앱스토어에 지시를 내린 거죠.
근데 네. 국가 보안을 이유로?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예. 말씀드리려면 사연이 조금 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너무나 엄청난 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중국 기업들 중에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지만 중국에서 성공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미국 시장으로 가죠. 뉴욕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합니다. 뭐 알리바바, 텐센트 다 그랬고요. 역시 디디추싱도 뉴욕 증시에 상장해서 떼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6월 30일 상장했습니다. 상장한 지 이틀 만인 3일 만인 7월 2일이죠. 그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중국 정부가 국가 보안을 이유로 모든 앱스토어에서 다운 금지하고 신규 회원 모집 금지 이런 조치들을 갑자기 취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뭐 얘기가 많은데 명목적으로 내세운 건 말씀하신 대로 국가 보안의 이유입니다. 국가 보안이 왜 저 차량 공유 업체가 국가 보안을 하게 되느냐? 국가 보안이라고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면 우리가 보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보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차량 공유 앱이니까 수많은 9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 거기 이용하는 중국인들 인원수만 해도 뭐 몇억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고객 정보. 이게 보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건 그 보안을 위반했다. 자기네들의 그 보안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했다. 구체적으로는 뭘 위반했는지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추정하자면 왜 뉴욕 증시에 상장한 지 이틀, 3일 만에 이 조치를 했느냐로 추정하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 디디추싱이 갖고 있는 중국 고객 앱, 중국 고객의 개인 정보가 미국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 라고 중국 당국이 매우 우려했던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외신들. 그런데 만류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 날 상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과 공산당은 증시에 상장하지 마라. 아니면 좀 나중에 해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사전에. 있어요. 네, 이 앱에서 다운 금지하는 조치들 취한 이후에 왜 그랬느냐에 대한 추적을 하는 외신 보도나 기사를 보면 지연하거나 지금은 당장 하지 말라고 했는데 6월 30일 날 상장을 그대로 했고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벌어졌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시민들도 불편할 텐데 이런 앱을 못 쓰게 하면
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쓸 수는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래서 당장 엄청난 타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민간 기업에 대해서 새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고객 저 다운을 저 앱에서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행동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죠. 일반 다른 저 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가 그렇죠. 어려운 일일 수 있겠죠.
또 1위 서비스인데.
네네. 그렇습니다.
발목을 잡은 거잖아요.
네.
상장이 되면 아무래도 기업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되니까 그 네. 과정에서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인 거겠죠.
예, 정부는. 맞습니다. 그 뭐 얘기를 조금 더 하다 보면 말씀드리면. 근데 뭐 상장을 뭐 다른 알리바바나 텐센트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기존의 중국 기업들도 많이 했는데 왜 디디추싱에 대해서만 그러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시점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 알리바바 텐센트가 저 상장을 했을 때는 미국하고 중국이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을 때입니다.
타이밍이군요.
예, 2010년 대 초반이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중 갈등이 더 본격화가 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미중 갈등, 무역이나 뭐 안보 부분에서는 여전히 으르렁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중국 정부가 기존에 상장을 하는 기업들하고는 좀 다르게 새로 상장하려는 기업들에게는 다른 잣대를 좀 들이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자기네 기업을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걸 그동안 되게 장려해 왔어요.
외화벌이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부터는 그 뭐 골드만삭스든지 JP모건이든지 이런 미국의 주요 금융투자 은행들을 통해서 자기네 기업들을 좀 뉴욕 증시에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상장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외화를 벌고 자기네 경제 덩치를 키우는 것들 일조를 해왔었는데 정반대의 상황을 벌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이 증시 상장이 자기네들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속된 말로 자기네 기업들을 휘어잡고 있는 거죠.
그때는 먹고 지금은 틀리다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디디 추싱이 문제가 되면서 그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네. 그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가 지난 4월에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려다가 포기했었는데 이것도 네. 사실상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뭐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디 추싱보다는 틱톡은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저 숏폼이라고 해서 짧은 30초나 15초 동영상 올리는 앱이고요. 뭐 그 중국 바이트댄스가 만든 앱이고 그를 위해서 뭐 전 세계가 이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잘 나가는 중국 회사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목표는 뉴욕 증시 상장이었거든요. 계속 돈을 떼돈을 벌 수 있으니까. 틱톡 역시 준비 당연히 했었고요. 근데 아직까지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 공산당과 틱톡 내부 관계자한테 들은 게 아니니까 모르지만 저보다 더 취재력이 좋은 월스트리트저널이 후일담을 얘기해주면 그 틱톡 관계자한테 들었다는데 올해 초에 이제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와 틱톡의 CEO가 만났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 그래서 한 소리 들었대요. 한 소리 듣고 난 이후부터 틱톡의 방침이 정반대로 바뀌면서 뉴욕 증시 상장을 이제 그만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할 아직 여력이 안 된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접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거기에 CEO가 그 말을 한 이후 그만뒀어요.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사라지는군요.
네,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예. 그런 배경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도 안보 문제를 들어서 앞으로는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 니네 민간 기업, 중국 민간 기업들이 상장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왔고 그런데 틱톡이 좀 그래도 자꾸 얘기하려고 하니까 불러가지고 진짜 제대로 하면 너네 큰일 나라고 협박한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기사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사를 쓴 이유가 당연히 디디 추싱 때문에 최근에 나온 기사거든요. 디디 추싱이 이렇게 난리 난 건 틱톡처럼 포기했어야 됐는데 안 하고 공산당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좀 조심하면 상장해도 별 말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날벼락, 불벼락을 맞은 거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틱톡이 더 잘 나가는 건데, 원래. 틱톡도 안 했는 거, 디디추싱 했다가 중국 공산한테 난리 났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의 기사였어요. 그래서, 요 디디추싱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게 어려워진 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미중 갈등이 심해진 이후부터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자기네 자국 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참 신기해요. 이게 중국 체제에 대해서 진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틱톡 정말 글로벌한 진짜 서비스고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중국 당국의 뭔가 뭐 그런 대화에 바로 뭐 증시 상장을 좀 미룬다거나 이런 걸 아니면 아예 뭐 앱스토어에서 지워하면 지워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나라에서만 생각해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런 규제를 당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 또 보니까 중국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CAC라고 하는 이 판공실이 최근 공개한 인터넷 안보심사 규정 개정안 여기를 보니까 회원 100만 명 이상인 중국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상 이제 중국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미국 상장을 지금 당국이 막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게 원래 이런 그 개정안이 계속 있었던 거를 최근에 공개한 건 거예요?
지난 6월에 네. 통과가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입니다. 이제 미중 갈등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미중 갈등이라고 보면 되는데, 미중 갈등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자기네 기업의 개인 정보나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미국에 흘러가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미국도 그걸, 숨기지 않아요. 미국 의회도 반대로 그런 거예요. 뉴욕 증시에 중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상장한 다음에 돈을 벌어? 중국 꼴 보기 싫은데? 이것들 왜 와? 라고 미국 강경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 정치권이나 강경파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 상장할 때 다 심사 받고 정보 다 내놓고 여차하면 그런 거 안 들으면 폐지할 수도 있게 우리 법 만들어 버릴 거야라고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미국이 물론 그렇게 법안이 지금 개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으르렁대는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중국 역시 넘어가면 이거 그대로 활용하겠구나. 왜냐면 그 선례가 있거든요. 왜냐면 틱톡 가지고 트럼프가 이미 그랬었죠. 장난을 네네. 쳤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 좋겠고 우리도 좋았지만 지금은 그 돈 버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안보 지키는 거 우리 정권 지키는 게 더 중요해라고 체제 지키는 게 중요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기사 중에 하나가 디디 추싱 한번 막으면 1경원 손해 봤는데 1경원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외신의 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해서 벌 수 있는 돈의 잠재 가치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거를 추산을 그냥 한 거죠, 외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그거 포기한다. 그래도 자기네 어떤 보안과 체제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을 좀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 6월에 전인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데이터 보안법이라는 게 또 통과가 됐더라고요. 네. 이게 중국 기업 아닌 외국 기업들의 데이터도 중국 당국이 규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던데 네. 이건 어떤 법이냐고 애플이 데이터 센터를 중국 내에 세운다 뭐 이런 뉴스 있던데 예, 이게 그런 뉴스랑 같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 데이터 보안법 얘기를 조금 한 것 같은데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중국 당국이 국가 보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 빅데이터들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하니까 그 생각나는 빅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 중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보안상인 자산인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걸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한테 하는 기업에게는 뭐라 하겠다라는 게 데이터 보안법의 골자고 그건 중국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디 추싱이 그래서 걸린 거예요. 야 중국 내에서는 우리가 통제가 되니까 가지만 니네가 해외 증시에 상장하면 그 우리가 보안 중요하게 보안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이터가 흘러가잖아. 안 돼. 한 거고요. 반대로 애플이나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국에서 시장 하고 있잖아. 중국 고객 얘네가 받아들였잖아. 중국 고객 데이터 우리 중국에서 데이터 센터 안 하면 미국 본사나 어디 딴 데 갖고 하면 얘네가 우리 보안 가져가는 거잖아. 안 돼. 이거거든요.
양쪽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통제가 안 되면 안 된다. 이거고 애플도 물며 겨자 먹이겠죠. 중국 시장에서 자기네가 애플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죠.
화웨이, 샤오미 빼면 애플이 그 다음이니까.
그 정도로 컸구나 중국에서도.
원래는 더 했지만 화웨이, 샤오미가 뜨면서 이제 쪼그라든 거긴 하지만 네. 포기할 수 없거든요 여전히. 네, 그리고 공장들도 다 중국에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손을 든 것 같아요.
테슬라도 데이터 센터 그냥 중국에 세운다고 네, 하던데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중국이.
이 시장을 네. 무시할 수는 없는 거군요. 네.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
큰 나라는 큰 나라네요.
그니까.
최근에 보니까 미국 상장을 이제 막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음식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도 기 이코노미 종사자죠. 네. 배달원들한테 뭐 최저시급 보장하고 사회보험 가입시켜라 뭐 이런 규제가 네. 나오기도 하고
네.
뭐 사교육 시장을 아예 잡는다. 사교육을 네. 금지시킨다. 뭐 이런 조치가 내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네. 아주 전방위적으로 막 규제가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규제가 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려는 건가.
이게 좀 흐름을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까지 말씀드린 거는 디디 추싱이라는 어떤 기업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중국 공산당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규제 그다음에 뭐 단속 행위들을 벌였다라고 얘기한 그게 한 축이라면 그러니까 네. 미중 갈등이 한 축이라면 지금 또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는 꼭 뉴욕 증시에 상장 안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잘 나가고 있는 각종 민간 기업들을 속된 말로 손보기를 하고 있어요.
잘 나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기업이?
아니 진짜 길들이려는 걸까요?
예, 뭐 많은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길들이기 차원이 맞는 것 같고요. 뭐냐면 국영 기업이 아니고 민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 기업들이 급속하게 성장을 했는데 그 급속하게 성장한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IT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다. 아까 말씀드린 디디추싱뿐만 아니라 뭐 알리바바 텐센트야 당연히 그렇고 그 외에 저 아까 배달앱 얘기하셨는데 중국판 배민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되게 어이없어 하겠지만
훨씬 크니까
시장 규모 훨씬 크니까 예.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보면 중국판 배민이라고 하는 뭐 메이트란이라고 하는 예. 거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시장 1등이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 배달앱에는 적용하는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디디추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교육 앱도 사교육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통해서 속된 말로 최근 들어 갑자기 이제 떼돈을 번 급성장한 기업들에 대해서 타깃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보는데 가장 큰 거는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보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분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았지만 중국 역시 뭐 맨 처음에 가장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각종 봉쇄 조치가 취해지고 그다음에 경제가 중국은 좀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도 침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로 경기 부양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어려운 기업은 어렵고 어려운 서민은 어렵고 잘 나가는 기업은 잘 나가고 뭐 마찬가지죠. 미국도 아마존, 뭐 애플, 뭐 테슬라 이런 데 잘 나가면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네이버는 잘 나가지만 뭐 일반 민간 장사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힘들고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하는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여기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그렇다 보니 민심이 안 좋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국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돌려보자라는 좀 저희가 좀 숨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반독점.
반독점.
안티트러스트라고 하는 이제 니네가 너무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을 과점해가지고 니네만 쓸 수 있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돈을 떼돈 벌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다 하고 해서 뭐 애초에 처음에 이현 기자가 맨 처음에 얘기해 주셨지만 알리바바 마인의 알리바바로 인해서 이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중국 정부의 기업 단속들이 시작됐는데 알리바바부터 그렇게 해서 단속을 했어요. 알리바바 너네 독점이 너무 심하니까 여러 가지 독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애고 금융지지회사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라. 근데 그냥 알리바바는 마인이 혼자 그냥 중국 정부한테 밑보여서 알리바바만 치는 줄 알았더니 그 이후에 다 넓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디 추싱, 메이투안, 그다음에 사교육 저 앱 시장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있어서 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 전체를 한번 훑어서 그 떼돈을 벌고 있는 플랫폼 기업을 손봐서 아 이들에게 뭐 작게는 출연을 해서 뭐 저 돈을 좀 받아서 저 일반 시민들한테 뭔가 보여주는 액션을 취한다든지 뭐 얼마 전에 중국에서 큰 홍수가 나서
네.
막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뭐 자발적으로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로 치면 재난 지원금 자원금 같은 거를 출연금 같은 거를 내 가지고
자발인지 타발인지 모르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 거긴 자발적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고 하다 못해 그렇게 기업들의 어떤 구조, 독점 구조, 독과점 구조를 좀 흔들어 놓으면 내수에서 경쟁 체제가 벌어지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가장 처음은 이제 민간 기업이 너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중국 공산당 차원의 어떤 위기 의식. 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마윈의 발언이 문제였다고 지난해 10월에 한 마윈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사태가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긴 하거든요. 마윈이 그때 발언을 중국 저 부동산 시장은 그리고 중국 부동산 감독 기관은 전당포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제 어찌 감히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니네가라고 너무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도 아니죠. 성장률에, 경제 성장률 되게 막 집착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 정도 성장을 중시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규제를 하면 사실 성장에는 네. 제약이 걸릴 수 있고,
네.
중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까 싶기도
네,
한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들을 내놓는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네. 실제로 그런 이런 규제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그런 기사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경 원 넘게 디지추신 같은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외신 분석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당장 아까 말씀하신 사교육 시장 그 조치가 뭐였냐면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정말 우리로 치면 상상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요번 주에 나온 건데 우리로 치면 메가스터디 이내 영업하면 나오는 이익은 가져가지 마. 뭐 이런 겁니다.
예.
장사를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예를 들면 수능 관련해서 니네가 서비스해서 번 돈은 가질 수 없어.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윤을 취급할 수 없다.
네, 이런 것도 일종의 명목은 뭐 그런 건가요? 교육 격차나 이런 거에
맞습니다.
대한
예.
이유 때문인 건가요?
예. 사교육을 조장하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뭐 이런 것들로 벌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 더 나아갔어요. 저출산 된다. 애를 안 낳는다. 교육비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연결을 지어요. 그래서 지금 뭐 또 다른 뉴스지만 중국이 3자녀까지 허용하는 것을 또 올해 결정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2자녀까지만 네. 허용했었는데 3자녀까지 허용하는 거는 아 이게 이제 중국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그걸 이거랑 연결시키더라고요. 중국 당국에서는 어떤 저출산의 주범 사교육 교육비 높이는
상상도 못했던
되게 쉽다. 저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사실은 이런 내용 되게 그러니까 긱 이코노미 종사자 배달원들에게 최저시급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에 가입시켜 그리고 사교육 교육 격차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네 하지 마.
네.
그리고 애 3명 이상까진 허용해줄게.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국 체제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그냥 탁 해 이렇게 하면 되는 체제라는 게 저는 한편으로 되게 좀 놀랍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간의 권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약하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그럼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에 좀 영향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셔서 보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조치가 벌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가스터디는 그럼 망하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판 메가스터디도 그러니까 거의 망할 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당장 뭐 홍콩 중국 증시 그다음에 또 이들도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휴지 조각이 될 정도로 날라갔고요. 그래서 전체 지수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젠가 그저께쯤에 중국 정부 갑자기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중국 정부는 자본주의를 존중한다. 존중한다. 기업의 활동을 뭐 장려하고 뭐 우리는 열심히 응원한다.
그러니까 거기 투자자들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근데 명분을 아까 홍상지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러나 뭐 사교육에 뭐 이런 격차나 뭐 이런 거는 해야 되고 뭐 배달원들의 뭐 인권은 지켜야 되고 이런 거는 지켜가되 뭐 그러나 자본주의는 우린 존중하고 뭐 기업들의 활동을 원한다. 그러니 전혀 우리는 기업을 뭐 옥죄는 나라가 아니다. 뭐 이렇게 달래기에 나서긴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당장 시장은 그거에 고지고대로 믿지 않죠.
역시 중국 주식은 하면 안 되겠다는 교훈과
우리나라랑 되게 참 다르다는 생각이
다르죠.
드네요.
다르죠. 우린 민주주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막 요구를 하는데 그게 또 잘 관철이 안 돼서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 이런데 참 보면서
중요한 건 그럼 애초부터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부터 안 하고 그치. 애초부터는 놔뒀다가 아무 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규정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각종 뭐 권리나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건 더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을 구원한다든지 뭐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격차를 없애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어떤 특성이 좀 더 평등이나 이런 걸 강조한다면 애초에 그걸 좀 시작을 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라라고 했어야
그러니까.
되겠지만
그러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나 중국 당국의 가장 큰 특성이 기업을 활동할 때 무조건 안 되는 거를 정해놓고 그것 빼곤 다 해가 중국 정부. 그러니까 뭐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빼고 다 해가 중국 당국이고 우리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포지티브 방식이죠.
되는 것만 해.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고 되는 것만 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알리바바도 뭐 야 반독 좀 하지 마. 그 전에 막지 않고.
그렇네. 진짜 그렇네요. 회백받기네.
메이탄도 갑자기 최저임금 왜 보장 안 해. 갑자기 그전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러니까 싸게 했죠. 그러니까 전체 중국인이 그걸 배달을 하려면 저 일반 서민도 먹으려면 그거 정말 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쌀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서 최저임금대로 보장을 하면 지금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거기도 이제 망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걸 그대로 중국 당국이 말하는 대로 지키면. 근데 일단은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당국이 당장 무서우니까 지키겠다고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공지사항 듣고 와서 또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늘 하던 공지사항 하기 전에 또 공지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요새 두 코너가 업로드되고 있잖아요. 씬메이커랑 솔로 1집. 지금 솔로 1집 같은 경우가 이제 저랑 이현 기자 둘이 만들고 있는데 이 코너는 이제 저희와 동년배들, 네. 2030 동년배들의 고민을 담아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희끼리 이제 항상 이제 독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원사이드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아쉬워요.
아쉽고 이제 아이템도 이제 슬슬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좀 더
비밀이에요.
알았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아이템 뽑아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정말 어떤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솔로 1집 중간 점검부터 요즘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뭐 고민은 무엇인지, 뭐 약간 농담 따먹기도 하고 편하게 그냥 이야기 해보자는 취지로 준비한 자리니까 많이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 하나요?
8월 5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열겠습니다.
네, 찾아가겠습니다.
네. 네, 안 오시면 저희 둘이라도 합니다.
네, 저희 둘이 그냥 얘기하고 있을게요.
네네, 편하게 오세요.
네.
그리고 듣동라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이 호스트 이현, 홍상지 기자, 그리고 게스트 이승호 국제경제 기자와 함께 중국 경제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중국 당국이 이제 자국 빅테크들 미국 상장 왜 막는지, 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 이번에는 핀테크 쪽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자회사 엔트 그룹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국도 아니고 작년 11월에 중국 증시에 상장하려다가 무한 연기되기도 하고 뭐 마윈이 이렇게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결국엔 벌금을 내게 되기도 하고요. 알리바바가. 그러더니 지난 6월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엔트그룹이 중국 국영기업이랑 합작으로 신용평가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그래서 결국은 알리페이 고객 10억 명의 데이터가 중국 당국 손에 넘어가게 될 거다. 네.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흐름으로 이제 뭐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알리바바 그룹은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사실 뭐 내막에 있는 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를 저도 추정하고 뭐 얘기 들어보고 취재해보고 해서 추정을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0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하이 와이탄 서밋이라고 하는 경제 관련 중국 경제 관련 회의에서 행사에서 이제 마윈이 아까 말씀드린 전당포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제 즉각적으로 이런 말씀하신 조치들이 벌어졌어요. 엔트그룹 상장 취소되고 마윈이 종적을 감추고 그다음에 알리바바에 대해서 대대적인 규제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졌고요. 뭐 마윈은 그 이후에 몇 달 뒤에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뭐 활동을 그러나 계속 자제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전히 그 자제하면서도 중국 당국의 입장을 매우 존중하고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엔트그룹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제일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로 큰 거고 전자상거래 업체라는 걸 아실 거고 그거를 통해서 뭐 알리페이라는 결제수단도 있는 것을 아실 거고요. 이제 그러나 이제 엔트그룹은 뭐냐면 그 알리바바의 자회사인데 고객에게 더 쉽게 얘기하면 대부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신용대출. 일반 개인에게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고 신용을 빅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 갖고 있는 빅데이터. 왜냐하면 중국인이면 무조건 알리바바로 뭘 사들이고
그렇죠. 다 알리페이
때문에
쓰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노하우가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알리바바 그룹 내에. 그걸 바탕으로 이 엔트그룹을 키웠고요. 그 엔트그룹이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래서 뭐 심하게는 이게 상장을 해서 돈을 이제 범 자산을 키우면 중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 중국 공상은행이라고 하는데 거기보다 저 자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던 것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상장하지 마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발언 이후에 갑자기 하지 마. 왜냐면 그럼 중국도 증권 심사위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으면 애초에 안 됐겠죠. 근데 거의 될 것처럼 했기 때문에 진짜 마인 발언 며칠 뒤면 그냥 바로 상장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뭐 마인도 마음을 놨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갑자기 상장을 멈춘 거고요. 중요한 건 그 엔트그룹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신용 대부 대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사실상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큰 시장이 될 수 핀테크와 연결되는 거죠. 근데 대신 그게 그냥 일반 은행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니까 핀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마윈의 어떤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 기업이 무한하게 성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면을 또 보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중국 당국이 또 아둔하지 않는 게 자기네가 개입을 많이 하면 혁신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는 거라면 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거티브 방식을 하는 거예요. 할 거 다 해봐. 돈 벌고 오기만 하면 장땡이지. 대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심기만 건드리지 마 이거든요. 건드리는 순간 이제 규제 각종 규제를 하면서 탁 잡아채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해서 공중분해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이쪽 기업들이 바짝 엎드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니까 이거까지만 해. 그럼 니네 활동하게 해줄게. 그래서 아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엔트그룹이 중국 국영기업갑장으로 시정평가사를 설립하는 방안 이것 역시 우리랑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우리는 개인 정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 당국은 중국 한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셔보겠지만 중국은 일단 가는 순간 다 얼굴 보안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QR 코드 이런 것도 하지만
그냥 아니라 얼굴
페이스로
QR이에요?
그냥 페이스로 그냥 저 얼굴 인식을 통해서 다
그래요? 예,
보안 넘어가고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얼굴 보안 한다는 것처럼 그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인식을 해서 해제를 하고 뭐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거는 중국 당국이 소유다. 소유라까지 말하자면 중국 당국이 관리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완전 개념이 다르구나.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국 당국의 인식 하에 그 각종 중국 인민들의 신용정보는 당국이 관리해야죠.
그게 맞다. 아예 그건.
근데 그거를 중국 당국이 스스로는 못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은행 시스템으로는 못한 거죠. 근데 알리바바가 자기네 핀테크 기술로 그 신용 데이터를 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운용을 중국 당국은 못하죠. 그러니까 니네가 운용하는데 데이터는 우리한테 넘겨. 대신 돈은 열심히 벌어. 그래서 성균 중국연구소의 김용준 소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알리바바 마윈이 말 잘못해서 알리바바가 난리가 난 거진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말씀하신 신용평가사 설립이나 그다음에 금융지주회사도 설립하기로 했거든요. 그 알리바바의 지배구조를 바꿔서 그런 거 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알리바바가 기존 활동과는 기업 활동과는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윈 입장에서는 중국 당국의 공식 인증, 인정을 받고 원하는 거 들어주면 인정해주고 그 안에선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처음엔 당황했겠지만 마윈이 이렇게 된 거 그냥 오케이 당신들이 원하는 거 들어줄 테니 여기서 나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선만 넘지 않으면
그렇네요.
하게 해줄게라고 오히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 보면 중국 당국 속에 넘어가는 게 맞는데 이미 중국 당국은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인민들의 개인 정보는 다 수집하고 있거든요.
얼굴,
페이스.
얼굴로 다 하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진짜 그럴 수 있구나. 얼굴로 그냥
그러니까요.
인증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최근에 외신 기사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중국에 보면 25년 전에 헤어진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 뭐.
그거 인증하다가요?
경찰이 DB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뭐 자기네가 이제 그걸 찾았다는 감동 스토리인데 알고 보면 감동... 그 데이터가 아.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 미담인 거죠?
네, 얼굴 인식으로 이제 다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 네. 아, 물론 우리도 경찰청에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미아 같은 거 DNA 정보 아.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이제 우린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 하는 것처럼 개인 정보는 이미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자기네 것들이라 자기가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 가지 이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트코인 얘기도 좀 네. 궁금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비트코인도 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사실 채굴장이 정말 많았는데 채굴장 네. 한 90%가 이미 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근데 이 비트코인 단속도 약간 이런 금융업이나 뭐 화폐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쨌든 네. 우리가 최종 보스여야 돼 뭐 약간 이런 맥락인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 사실 비트코인 하면 이미 저 우리 17년, 18년에 기억하시고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때 비트코인이 엄청 붐이었었잖아요. 그때 2017년, 네. 18년. 그러다가 갑자기 2018년 초 되면서 꼬꾸라졌거든요. 그랬죠. 전체 시세가. 그중에 가장 큰 한몫을 한 게 또 중국이었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때도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채굴 단속하고 비트코인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식 뭐 자산이나 화폐로 교환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갖고 있는 건 뭐라 안 하지만. 뭐 이런 입장을 되게 강하게 내세우면서 그때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행위조차도 하지 말고 그거는 나쁜 거고 교란하는 거고 그러니까 막 그거를 류허 부총리라고 이제 경제 중국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최고 수장이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더 가죠. 최고 지도부에서 한 말이 나오는 순간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체들에 대한 어떤 알아서 짐 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단속해서 채굴장 없애기도 하고 몇 가지로 얘기 드리면 90% 이상은 왜 중국이 채굴을 하고 있냐면 비트코인 채굴도 저 흔히 전기를 많이 먹고 뭐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저 수학 공식을 뭐 풀어야 어려운 수학 공식을 풀어야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거는 컴퓨터를 몇 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종일 돌리면 더 많이 채굴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전기 소모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곳, 네, 중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걸 중국 당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해대는 거 없으면 그냥 알아서 다 해.
굴려.
그래서 90%를 해왔던 건데 그럼 이제 말씀드린 갑자기 단속하는 이유는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왜죠?
네,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올해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또 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자산으로서의 가치로 그다음에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결제 수단으로 하고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래서 진짜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네. 논란은 아직도 많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이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위안화가 짱이어야 되니까.
실제 중국이 뭐 그때 고란 기자가 그렇죠. 나와서 얘기했지만 CBDC를... 자국 그런 디지털 그렇습니다. 화폐를 만들려고 또 하고 있기도 네, 했고
가장 드라이브를 제일 많이 걸고 있고 가장 빨라요 발전 속도가 디지털 위안화 CBDC 네. 중앙은행이 만드는 그러니까 뭐 돈이라는 거는 우리는 한국은행 저 미국은 연방준비제도가 찍어가지고 네. 거기서 돈 풀었다가 줄였다가 하는 걸로 해서 그렇죠. 자기네가 독점해서 하는 그러니까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라는 곳이 독점해서 하는 건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갑자기 나와가지고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다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중국의 불만이 큰 거죠. 체제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 경제 흐름을 자기가 주도해야 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비트코인을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저 홍상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CBDC,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화되고, 이제, 목표가 내년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본격 도입을 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 시행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한 도시에서, 뭐, 베이징이든, 상하이든, 선전이든,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고, 이걸로 결제하세요. 라고 해서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시범 시행을 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 할 건데, 니네 뭐, 비트코인으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라는 얘기인 거죠. 적어도 경제적 교환 가치로는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아. 비트코인은. 그렇게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자기네가 자금 흐름을 통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라서 그렇게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규제가 많네요, 중국은 정말.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네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계속 비슷한 놀라움인 것 같은데 홍 기자랑 저랑 중국이라는 나라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살면서 경험했던 중국에 대한 기억들 생각해보면 미국 주식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네네. 코로나 이전에 관광 해외여행 가면 관광지마다 아주 돈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쇼핑하는 모습 너무 네.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냥 정말 전형적인 고도성장을 한 부자 나라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큰 차이 없네. 그냥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규제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아 맞아 중국 공산주의였지라는 생각을 네네. 진짜 자본주의는 아니었지 이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됐거든요. 네네. 중국에서 기업들, 기업인 또 자본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대체 네네. 우리가 익숙한 이 자본주의랑 뭐가 다른 핵심적으로 네네. 뭐가 다른 건지 네네. 알려주세요.
개혁 개방이라는 거를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공산주의 국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떼돈을 벌어서 이제 관광객들이 관광지마다 막 돈을 쓰는 그런 중국 관광객들이나 막 그다음에 각종 천문학적인 시장 규모와 돈을 통해서 막 압박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중국이 보여준 거는 1978년 이제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선언한 이후에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 원래 알고 있는 공산주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흔히 북한을 대변되는 알고 있는 그런 공산주의 체제였는데 그거를 이제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그냥 공산주의지만 시장 경제 하면 어때? 이거죠. 시장 경제 하면 어때? 공산주의 하면서 시장 경제 할 수 있지. 라고 한 거고요. 그거를 4, 50년간 정말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대단한 거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저렇게 벌어질 수 있는 거는 다른 어느 공산주의 국가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하다가 체제가 무너지거나 나라가 정권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대단한 거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 결국 공산주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한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개인의 자유와 이런 것들은 조금 침해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공산주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자본주의는 뭐냐? 아, 우리가 부강해져야 돼. 부강해져야 되면 그 부강해지려면 결국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 경제의 수단이 결국 뭐냐니까 아,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시장 경제를 통해서 활발하게 돈을 벌더라. 야, 우리는 왜 못해? 우리도 하자. 도구일 뿐이지 일반 서방 국가하고는 좀 다른 거죠, 원칙이. 그거는 이제 기존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어떤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됐다면 서구 네. 국가들은 미국이나 뭐 유럽 국가들이 그리고 우린 그걸 받아들인 국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중국은 일단 애초에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어떤 삼권분립이나 뭐 이런 거를 한 게 아니라 공산당 이념과 체제를 기반으로 하되 도구로서 돈을 버는 도구로서 시장 경제는 이용할 수 있다. 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벌 수 있으면 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우리 공산주의 체제나 우리 정권을 건드려? 그럼 당장 그만해. 요거 그냥 난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다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상해하지 않는 거죠.
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체제가 오래됐고 그리고 뭐 중국 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또 자기네들의 홍보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할 것도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는 안 가니까요. 중국 개인들에게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내겠죠.
비유를 하나 하자면 요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비유해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그 개혁 개방 당시부터 이제 원로 경제 관료로 일했던 사람이라는 천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중국에 대한 어떤 민간 기업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비유하는 말을 하나 했어요. 조롱 경제라고 하는데
조롱
예. 누굴 조롱하는 경제가 아니고요. 세 조자에 그 세장 롱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세장한 경제라는 거예요. 세장 안에서만 열심히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세장 안에서
세장 벗어나는 순간 노래 끝나.
아.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민간 기업, 일반 기업, 뭐 국영 기업, 민간 기업 다 필요 없죠. 돈을 버는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은 딱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아서 놀아. 그래서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면 좋지. 근데 우리 세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너넨 끝났어.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맥락으로 보면 다 이어져 있어요. 왜 저렇게 규제가 되는지가.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즉 공산당의 체제가 좀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이 시장 경제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예. 모든 거는 이 우리나라를 더 우리나라의 그런 체제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나라를
수단이
부강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더 저 좋게 순화해서 얘기하면. 근데 더 속내를 얘기하면 송장 기자가 말하는 게 맞죠.
되게 재밌네요. 단순하네요.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하네요. 네. 다 그 맥락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아, 그렇군요. 앞으로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오면.
그 맥락으로 이해하면서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풀어주고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준금리 인상 같은
예, 안 그래도,
미리
안 그래도 어제 또 밤에 그것 때문에 열심히 쓰고 왔는데요. 예. 어제 저 파월 의장께서 기준금리랑 저 그때 말씀드린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 얘기하다가 일단 안 할게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8월에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말에.
아, 또 네. 델타 변수도 있고 하니까요.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각 플랫폼 게시판마다 저희 게시판에 댓글 달 수 있잖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또 댓글 친구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똥나호스트 이현 홍상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똥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